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왜 저입니까? 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눈이 작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립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불평 섞인 질문, 늘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섞인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은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난과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난을 없애시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참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난과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때로는 불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고난과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오히려 이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에 대한 해석력,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관점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모든 불평이 감사로 바뀌며 오히려 그곳이 염려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찬양의 장소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이런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이 저녁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런 고통을 당하였는데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데 왜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죠. 지금도 그러지만 과거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올라오다가 여러 번 쓰러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참 불쌍하게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나?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점자나 또 안내견이 있어서 뭐 안내해 주면 좀 덜 불편하지만 그래도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활동이 제한되죠. 본의 아니게 통제가 되고 또 혼자 어디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릴 때부터 넘어지고 막 가다가 꼬랑에 처박히고 막 이렇게 무릎을 보니까 다 깨지고 막 찰과상 이런 게 있고 막 빨간 약 발려져 있고 지금 같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지. 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어땠을까요? 이 맹인도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숨쉬고 없으면 슬프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날까? 이상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날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그래 그런 거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혼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왜 납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있는데 왜 나는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일반적이고 예외 없이 다 하는데 저는 왜 못합니까? 저는 도대체 왜 예외적이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왜 나는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그 의문이, 부정적인 그 의문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죠.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 꽃이 핍니다. 막 친구들이 나비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비가 어떻게 생겼냐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분명히 내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줬는데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저만 이래야 되는데요? 이런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진짜 끈질긴 문제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다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 되는데, 다 되는데 왜 나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왜 나만 그럴까요? 왜 나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이 제자들, 믿음이 좋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죄인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봤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죄와 연결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 그 원인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는데 왜 유독 너만 못 보냐? 이유가 있는 것이지. 너희 부모가 죄를 졌던지 아니면 너가 태중에 죄를 졌던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된 거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바른 해석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심령이 눌리고 가장 낙심했던 사람은 바로 그 부모님이며 그 당사자인 이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지, 봐라, 그러지 않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 근데 왜 너만 유독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을 단지 인간론적인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행한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 잘 되는 거고,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 못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지질나게 못 살고, 또 내가 과거에 잘한 것도 없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이상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든지, 내 자식에게 죄에 대한 아픈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거 봐라, 너가 과거에 그런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자식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인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생기는데 유독 나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예전에 부정한 죄를 많이 져서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결혼하는데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물질이 풀려지기도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과거의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현재의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자신을 과거에 묶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이 하는 레파토리 같죠. 얼굴을 딱 보니, 당신의 얼굴과 손을 보니 조상의 원한과 애군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가정이 파멸됩니다. 불행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서 돈 받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면 나의 죄나 조상의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현재의 고통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애군을 빌미로 그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맹인의 이런 상황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응과 인과응보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 욥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정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욥은 성경에 하면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며 겉과 속이 같으며 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 아주 지극히 작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도전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당신이 만약 그의 소유물과 또 그의 재물을 다 없애보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죠. 하루아침에 종들도 죽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고 또 소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이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 사라지고 고난이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턱턱 긁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자기 친구들 세 명이 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절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세 명 찾아온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이 영화로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주어진단 말이냐. 정직한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친구 한 명이 말합니다. 이 욥이 자기 자식이 태풍이 불어서 건물에 깔려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네 자식이 죽은 것, 그렇게 죽은 것은 네 자식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 어디 자꾸 핑계대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죄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과거에 맞추게 되죠.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끊임없이 올무에 매이고 죄책감 가운데 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맹인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너의 이 고통과 너의 이 문제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죄인,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죄자들과 전혀 다른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정의를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선포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맹인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 부모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누가 이렇게 된 것이다 망연자실하며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고난 누가 당하는 이 고난 너무나 저주스러운 이 고난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석에 따르면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자신과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맹인된 이 상태는 맹인에게는 정죄받아야 마땅하며 고난과 불행과 아픔의 증표였던 것이죠. 맹인된 상태는 죄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나 소망이나 기대나 이런 걸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았고 당사자인 이 맹인은 이렇게 태어난 자신을 원망하면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이 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얹혀진 이 무거운 짐을 오늘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현재의 상태는 너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가려켜 옳지 않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맹인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정죄의 소리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정죄의 패러다임에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또 질병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화될수록 반복될수록 우리는 우리 과거에 매여서 끊임없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허물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와 허물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두신 새로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 맹인의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지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는 이 관점이 오늘 이 종교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것과 정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은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과 그것에 따른 인과응보적인 심판에 맞춰져 있었죠. 바로 보는 방향이 과거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만 없었다면 과거가 좋으면 현재도 좋겠지만 과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문제다.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감사나 자유도 없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깊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인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적인 원인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장차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맹인이 안고 있는 예수님이 맹인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불행의 상징인 고난이 아니라 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축복의 통로구나. 그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고난과 고통을 너의 과거의 죄로 돌리지 말아라. 마귀에게로 돌리지 말아라. 너의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이룰 일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욥이 평생 소망했던 그 구속자,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바라봤던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맹인 앞에 직접 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죄받은 자가 아니다. 너의 고통은 죄와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는 미래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나의 사명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정죄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시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너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다른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너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일은 장차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됨의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빛을 드러내도록 먼저 눈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사람을 택하여 참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참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사람이 평생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눈입니다. 눈.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입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대꾸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가 되게 저주스러운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불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가장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으며 또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 부분은 눈이지 않습니까? 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낮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은 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사람에게 찬 빛을 보여주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진흙에 뱉어가지고 막 섞습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하죠. 눈에 진흙을 바르면 보이던 것도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백내장 수중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좀 벗겨주시면 그래도 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안 그래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탁 발라버립니다.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아예 그냥 이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옥 같은 어둠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때에 참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진짜 어둠이 뭔지를 압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평생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에게 침을 발라서 이 눈에 발랐을 때 이 사람 안에는 진짜 남아있었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가 오직 그 빛만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실로암 못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빛인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물로 눈을 씻었더니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빛만 들어왔을까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멘. 이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참빛, 그분으로 찾아오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죠.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나의 육체적인 눈이 떠지고 물리적인 눈이 떠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을까? 단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칠흑같은 어둠의 상태로 만드시고 난 뒤에 잔잔히 하시는 한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생명의 말씀, 참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 속에 그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다 바보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으로 그 못가에가 눈을 씻을 때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들, 우리가 매여 있는 아픔, 과거에 매이게 하는 고통,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싫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고 저주스럽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어둡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강력한 거죠. 아멘.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강력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후반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영적으로 눈먼 바리새인이 맹인의 부모님과 이 맹인과 논쟁하고 싸우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걸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뜬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네 자식 맞냐? 옛날에 이 사람이 장님이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을 하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목격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들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님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줬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았지만 단지 육체적인 눈뜬 것을 본 사람은 이 대적의 방해 앞에 대적의 협박과 위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단지 눈이 뜨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참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물가로 나가 눈을 씻었을 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 정말 서슬이 시퍼런 말하면 출교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죠.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 번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바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그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거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눈뜨게 하는 그분은 누군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당신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맨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왜 모르냐?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고통, 어둠이 깊을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이 강력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날 시골에 또 내려갔습니다. 작년 추석에 전도를 한번 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제 친구, 제가 옛날에 싸움 2등이었다가 저를 항상 괴롭혔던 제 친구, 싸움만 하면 못 이기니까 동네에 있는 돌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다 던졌던 그 집이 바로 제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되게 세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세신 분이었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러셨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물 하나 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온 집에 달마도 그림이 많이 있었으며 달마도 불상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딱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아멘, 아멘 하시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막 우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는 좀 울어야 돼요. 우니까 그분이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날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주셔가지고 부산에 사는 아드님들이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외삼촌에게 갔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콩두유를 사서 외삼촌에게 갔는데 외삼촌이 92세였습니다. 그냥 소원을 주신 대로 가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멘이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냥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고향에서 태어나서 명절만 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절 하나 안 한다고 때리죠.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엄청 두렵게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내려가는 게 그냥 사르름 판을 걷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고 하면 참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무도 안 믿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왜 접니까? 그 당시에 보면 저는 꼭 계란 같고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그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정말 강한 바위처럼 느껴졌거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서 가장 강했던 사람들, 가장 강했던 사람들, 그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서울에 가서 죽었다고 말하고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걸 보게 되었죠. 저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너로 말미암아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네 민족, 너의 모든 가족과 이 동네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참 옛날에 제가 봤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지 않는 그 고향에서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원을 고백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면 제가 예배 들어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왜 저를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했는지, 그렇게 강한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강한 대적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붙들게 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다른 건 다 거짓말이야. 힘들어도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강한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보면 하나의 말씀은 진실되다. 내 사명은 뭘까? 그 고통 속에 두신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사명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한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이런 어려움 왜 나입니까? 근데 참 이 맹인은 결론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만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가 예비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한 다시 기억하기 싫은 아픔이며 저주스럽게 느껴진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는 이런 놀라운 승리로 바뀌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